여러분의 기도가 위에서부터 임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였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이 거목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근본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까워지는 참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하여 봅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에 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문자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생명이 있는 참 축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군데 다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만은 묵상이란 의미가 강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토가 있고 내가 공부해 본 영역이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더듬어 본다. 그 나름대로 사람들은 묵상이라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전혀 나의 영역이 아니고 내가 익혔던 것,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아는 것, 그 가운데서 무엇을 더듬어 보는 것 아니고 오늘 나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시며 우리를 상관하신 자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만물이 드러난다라고 한 살아있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묵상은 묵상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붙잡혀오지 아니할 겁니다. 내 생각만 더듬어 보고 나의 범주 내를 더듬어 본다면 이런 놀라운 은총은 임해오지 않을 겁니다. 시편 1편이나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에서 묵상과 더불어 임해온 그 말씀을 대단히 값지고 대단히 소중하고 놀라운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의 내게 꼭 필요하고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해답이 되는 그 시기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묵상이라 말로 했다면 그건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의 묵상일 겁니다. 한편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임하여 오실 주의 말씀을 더듬어 보는 마음 아닐까요? 이건 끊임없는 기도라고 해야 될 줄 압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더불어 더듬어 보는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밤에 바깥에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발랐습니다. 그건 천사가 보기 위함입니다. 안에서는 불에 구운 양고기 먹었습니다. 그 양고기 먹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에 구운 양의 머리, 불에 구운 양의 내장, 불에 구운 양의 정강이 그리고 무교병, 쓴나물,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나 위에 돌아가셨다. 그것이 나의 문패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 위에 돌아가셔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주의 백성입니다. 어설픈 딴 것 가지고는 천국과는 그리고 먼 사람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난 하나님이 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먹어야 해요. 그 예수님을, 불에 구운 살아있는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양의 머리, 양의 내장, 양의 정강이, 여러분 양의 머리란 말은 이건 죽어있는 머리입니까? 양고기가 살아있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러다면 머리를 불에 구워 먹는 것도 성령님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지혜로, 나의 머리로 붙드는 겁니다. 이건 끊임없는 사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 대심 속에 살아간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내장, 심장을 만지면서 살아간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강이, 고드심, 강인함, 그걸 힘입고 살아간다. 오늘도 참으로 흠 없으시고 정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무교병이로 사귐하고 먹으면서 살아간다. 광야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란 쓴나물 먹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끊임없는 사귐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별로 구하지 않다 보면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이건 그러나 끊임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마음으로 끊임없는 주님과 나의 기도 속에서 갔다면 홍해를 만났을 때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도 이런 끊임없는 끼어있는 기도 속에 있었더라면 당황하지 않았을 줄 압니다. 이런 관계 속에 서 있었다면 수르 강야에 3일 동안 목마름이 있어도 주님과 나의 생생한 이런 관계가 있다면 당황하지 않았을 줄 압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요? 출애굽기 15장 뒷부분에 놓은 목마름이 있어도 주님과 나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하도록 원치 않던가요? 그 음성 듣고 내 하나님 모습이 올바르게 살고 내 하나님의 명령을 귀를 기울이고 오늘 그의 율례를 쫓아 살아간다. 살아있는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가 이런 살아있는 기도만 있다면, 끊임없는 기도만 있다면 절대 당황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어리석은 일 안 할 것 같습니다. 내 주님과 나의 이런 살아있는 삶이 있다면 말입니다. 17장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이 올라가서 손 들고 내리는 것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그런 문제도 없었을 것 같아요. 각자가 주님과 함께 이런 살아있는 관계라면 생동감 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삶을 꾸려갈 것 같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마음이라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안 내려온다 해서 주저앉아 버린다거나 애굽 바라본다거나 우상 만든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생생한 오늘의 삶을 꾸려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책에 기록할 만큼 글을 쓰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란 것은 기도할 시간이 될 때, 적절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런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안식이 예수님 믿는 주님 안에서 믿음에 선 안식이라면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에 쉬는 안식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 마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의 안식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그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내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께 연합한 자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영을 쫓아갈 때만이 우리 생활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게 어떤 때는 거룩하고 어떤 때는 거룩지 않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온통 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거룩인 겁니다. 이건 끊임없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시장통이나 집에서나 끊임없는 겁니다. 그러하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나요? 5장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우리는 빛에 속하였다. 이건 언제나 주님께 속한 빛 가운데 있는 자로 깨어 근신하는 겁니다. 24시간 이런 마음인 겁니다.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사람이 자지 않으면 깨어있는 것이고 깨지 않으면 자는 건데 주님과 언제나 함께인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묻힌 것 붙였다 뗐다가 아닙니다. 언제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 예수님이 내 사랑입니다. 그 안에 설 때는 우리 심장이 보존받습니다. 소망의 구원이 투구도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죽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규모 없는 자들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내 속에 살아있는 주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 속에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힘 속에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과 나의 끊임없는 사귐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감사치 않을 일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란 것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의 이런 새벽의 기도, 밤의 기도, 또 중하게 여기는 어떤 때의 기도, 그것만 가지고 주님께서 숨이 차시겠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 아니었던가요? 빌라도 앞에 가야바 뜰에 헤로당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의 심정은 아버지를 아버지 앞에 있는 기도하는 심정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겠다. 베다니 마리아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사건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란 이 관계로 제대로 묶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끊임없는 믿음이요 끊임없는 앙망함이요 끊임없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 무지를 가나, 우리 영혼이 시장통을 가나, 내 주님, 나의 부활이신 주님 안에서 내 생명이신 주님과 끊임없는 주님께 속하여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관계를 주님은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 여러분 가져감으로 호세아 4장, 호세아 6장, 호세아 14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끊임없이 이어져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묶어진 주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죄악에 발목 잡혀서도 안 되겠고 꼭 피로치 않는 이런저런 무거운 짐도 질 필요가 없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경주하는 삶입니다. 끼어있는 삶이라 말할 수도 있고요.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내 주님이네요. 정말 주님은 나에게 참 선한 좋은 목자네요. 떠남이 없네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내가 순간도 떠나지 아니할 나의 참 포도나무네요.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란 말이 짐이 아니고 큰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밤도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가까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없는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덤덕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거기서 열흘 동안 머물러 있는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입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축복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허락하심처럼 이 늦은 시간, 오늘도 주일 나름대로 있는 처소에서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늦은 시간 조용하게 내 구주 되시고 내 주님 되신 주님을 향하여 솟아오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다가서는 이 시간 대단히 귀중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귀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귀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귀중합니까? 주님께 속하여 내 주님을 경배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귀중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주님이 참으로 소중합니까? 내 주님께 속하여 내 주님을 앙망하는 내 마음과 뜻 모두어서 앙망하는 것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마음 가볍게 생각하고 내 주님께 속하여 경배하는 것 가볍게 생각하고 내 주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 앙망하는 것 가볍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은 결단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은혜 속에 다가서 있을 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도원의 타장마당에 있으리 흠뻑 젖듯이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 있을 것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여러분은 일어선다면 결단코 혼자가 아닐 겁니다. 주님께 나올 때는 연약한 자였지만 주님과 함께 일어설 때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누구도 우리가 바라보기에 두렵지 않는 강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겸손하면서 온유하면서 신실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기에 주님께 속함이란 이 참으로 허락해 주신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주님께 속하여 매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경배하는 이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하는 기도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번에 오늘 저녁은 다섯째 날 저녁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던지면서 그것을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다만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서 잠잠히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움을 구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 은혜 가운데서 젖어가는 흠뻑 젖는 그런 시간이 먼저 되어가기를 권하였습니다. 주님께 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가까운 마음으로 그 은혜에 붙잡히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깝다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 안에 가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주님과의 가까움 형성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아픈 생각을 넘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역량을 넘어간 엄청난 포도나무의 원함을 끌어안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적인 마음으로 매달려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지만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그런 나이지만 주님께 매여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내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가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힘 있는 기도가 가능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번에 참여함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굳신 자가 강한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이번 우리 함께 기도회의 내용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생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짧지 않는 길, 신앙길을 걸어온 날지라도 스스로의 길은 절대 구생자가 못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부터 22절 사이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를 불러 고린도계 성도들도 어린 성도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것을 벗어나면 다 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스로 강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나면 우리가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기에 가까운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은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강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들어 주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어린 이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구생자로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 안에 서지 않는다면 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만 구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께 속하는 것,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요.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교의 어린 성도라도 예수님 안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 모셔온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아기처럼 새롭게 다가서야 구생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1장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다가서도록 인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신앙생활이 긴 시간이어서 오늘도 조금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서지 아니하면 그럴 것 같다는 마음으로 다가서보지 않는다면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나름대로 백성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안에 경감으로 서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서지 못한 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이 듣게 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주님을 향하여 아기 같은 마음으로 매달려 살 때는 그렇게 온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에 듣는 것은 완고한 자, 그스리는 자,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 속하여 선 모습이 도무지 아닙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나의 주님께 섬으로 견고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상식만 생각하십시다. 저 사도행전에 나가야 될 길이 엄청난 길인데 부딪힐 파도가 엄청난데 만나는 시련들이 엄청난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나의 주님 바라보며 내 주님 향하는 견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그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한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종일 주님을 따라와서 몸도 무겁고 마음도 슬픔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란 말은 너무 혹독한 것 아닙니까? 너무 혹독한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뽑아온 세 제자는 100% 잠들었습니다. 깨어나도 잠들었습니다. 깨워도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때 세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시간이 우리와 같은 이런 시간이었을까요? 이 늦은 시간이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이 시간보다는 좀 더 일찍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은 잠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처럼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오늘 주일을 보냈으면서 등록하신 분의 총 수호가 2,926명이었습니다. 선교사님 289명, 국내에 계신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며 섬기며 곧게 나아가고자 하신 분들이 2,63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메어보겠노라 하신 분이 2,926명입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얼마큼 깨어서 진지함으로 있을까요? 아, 눈이 무겁다. 정말 몸이 앉아있기가 힘들다. 글쎄요, 준비했던 이들은 좀 수월할 겁니다. 그래도 이곳저곳에서 소식을 보내주신 내용을 본다면 겟세마네 동산처럼 허무하게 100% 잠들어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하늘의 은총 가운데서 미어보는 마음들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굳게 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굳게 서도록 꺼져가는 등불이나 상한 갈대 같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서보는 것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가 이번에 가져보는 두 번째 목표는 열린 보좌를 향하여서 은혜 받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많이 구하여 보자는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사야 30장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할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뜯으시는 길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던 세 제자가 그 다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는 껍질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감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노온 은혜를 베풀려 왔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여러분이 잠잠히 있으면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시간을 가져보는 것, 우리 하나님 들으실까? 우리 주님 들으실까? 여러분, 십자가에 서 계셨던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잠잠히 우리를 위한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다는 소식을 알고 갔어도 주님께서 시 빨리 나타나시지 아니할 때에 제자 중에 7명이 일어서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습니다. 고기 잡는 것보다 더 너무 심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여러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잊지 말 귀한 교훈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도 압니다. 갈릴로 가란 내용도 압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너무 심심해서, 그 밤에 가만히 있기가 너무 심심해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7명의 제자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가만히 있기 너무 심심합니까? TV 앞에 앉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까? 변화를 주고 이곳저곳에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까? 그러나 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내고 난 뒤에 다음날 보십시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것 없어서 강한 바람도 아니고 강한 지진도 아니고 강한 물 같으면 내가 견디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더라. 그건 여러분이 더 주님 자신을 더 인식하란 뜻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정오 시간에 아래서 식사 준비하는데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것, 긴 시간 기도하러 간 것 아닙니다. 뭐 세계적인 선교 상황을 기도하러 간 것 아닙니다. 민요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리워서입니다. 주님, 제 마음도 이끌어주시고 제도 주님이 그립습니다.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소중하게 엄청난 귀한 사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빌그 아닙니까? 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어두운 데서 내가 내게 이르는 것, 그거 듣는 것 없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과 나의 관계는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내가 내게 이르는 것, 어두운 데서 밝은 것 켜놓고 여러분 시간 그렇게 보내버리고 그냥 잠들어버린다면 그거 아닙니다. 어두운 데서 내가 내게 이르는 것. 주님, 제게는 주님이 그립습니다. 제게는 주님이 그립습니다. 사람과의 대화 말고요. 그 늘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만 하고 밤을 그렇게 보내는 거요. 계시록 7장에 밤도 성전인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그러면 낮에 어떤 글이에요? 밝음 속에는 비틀거려요. 예수님과 함께는 잘 안 돼요. 주님과 함께가 내 생활 속에 명료하다면 그건 이런 것 있어야 해요. 이거 이해는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낮의 태양이 아니라 수많은 말이 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내 영혼의 빛이 되나요?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 빛이 되나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지난밤 주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정상적으로 잘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서는 절대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 놓은 우리 예수님이 정오의 낮에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빛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놓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강맹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내 영혼 속에만 임해오는 나의 빛이란 뜻입니다. 그거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그 조용한 빛이 있으면 어둠의 근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빛이 있으면 두고두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고 8장 31절 32절은 말씀합니다. 그 조용한 빛이 있으면 내 영혼이 휴박한 자가 아닙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빛이 없으면 어둠에 붙잡힌 겁니다. 어둠의 근세에 붙잡힌 겁니다. 조용한 그 빛이 있으면 우리 영혼은 주님을 참으로 존귀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란 말입니다. 왜 여러분의 생각이 혹독해요? 왜 생각이 악해요? 왜 생각이 폐역해요? 왜 말이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조용한 그 빛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처럼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죽음을 보지 않노라. 그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안에서 심하게 날 이끄시는 주님의 빛의 말씀입니다. 그거 있으면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참으로 환경이 내가 감당 못해 죽겠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조용한 빛임에도 불구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서 있다 말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 있는 그 영혼 속에는 조용한 평강이 있습니다. 조용한 평강, 저 로마서 3장에서 말한 죄 아래 있는 자는 모르는, 제대로 된 자는 그 조용한 평강의 길을 압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참으로 내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선 자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입니다. 왜 혼자 그러세요? 그거 하나만 한 겁니다. 가치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이 그다음 걸음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주님과 함께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만 되면 이거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못 씁니다. 절대 못 씁니다. 이거 되면 씁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이런 것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런 것 주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로마서를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그달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기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리를 들고 가란 직분이 오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보람이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김종필 씨를 이야기해서 그분이 이 땅을 떠나 가셨기에 귀가 가렵지 않았지 이 땅에 계셨으면 제가 그분 이야기를 좀 했기에 귀가 좀 가리웠겠죠. 그럼 오늘 저희도 조금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같아서 인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설프지 말고요. 제대로 가자는 뜻입니다. 김종필 씨는 그의 회고록에서 자기는 잘 울지 않는 자라고 잘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딴 것보다도 그의 마지막 흔적을 살펴볼 때 그 조그만 체구를 가진 그분이 그 엄청난 많은 일을 한 것이 생각날 때 그는 그 앞에서 많이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글 쓴 내용을 봐서도 인격적으로 대단히 강인한 자입니다. 일제시대 때 죄송합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의 사모님을 해댄 분입니다. 그가 국민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그 큼직함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박 대통령 세상 떠시고 난 이후에 나라가 바뀌었을 때 그는 그 당시에 그 여당의 당수였었습니다. 자기의 집이 기억나지 않는데 청구동 같았던데 자기 집에서 발굴을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롭게 정권을 거머쥔 이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분 이름은 박종규였을 겁니다. 그는 바둑을 두고 있다가 잡혀갔습니다. 그 잡혀가서 처음 간 곳에서 그는 박종규 씨를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무슨 사람이야? 그냥 어지간한 사람 아니야?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볍게 대하지 말란 뜻이죠.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사실 그가 5.16이나 이런 사건들을 처리해 올 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난 무슨 사람이야? 결코 간단한 사람 아니란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대하지 말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권력을 잡아진 그곳에 포함된 그들은 새끼 호랑이들이지만 이 다 늙은 호랑이를 무서워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그렇게 늙은 육체인 것은 아니었지만 권력이 그들 손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대공분실로 데려가서 가두었습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시간이 열흘 20알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한 40일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는 그때에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김종필 씨가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유울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앞에서는 왜 울었는가를 이유를 써놨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앙정보부에 이끌려가서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에 이끌려가서 그가 많이 울었다고 했는데 그건 하루만 온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눈물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써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짐작이 갑니다.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올바르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부끄럽지 않는 소신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내 몰골이 무슨 모양이야 이거.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여러분 사도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한 40일 갇혀 계시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우리가 빌립보에 갔을 때는 그 저녁에 갇혔다가 오후에 갇혔다가 그 다음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날도 있겠죠. 그러나 해를 넘겨가며 갇히는 흔적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사도바울 선생님이 많이 울었다 그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주님과 나 사이 언약이 있고 이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주시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스에 보낸 편지 속에 읽어봐도 옥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 선생님은 주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살아있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는 생생함이 살아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이 있었던 거예요. 김종태 씨는 그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그가 인생을 마칠 때 허무하다고 말하고 40년의 정치 생활이 허구라고 말했다면 그는 벌써 그것을 그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그 이후도 그는 또 그러한 것에 인생을 살아갔죠. 그거 아니죠. 그리고 또 그 2차의 한 말이 그겁니다. 무상함을, 허무함을 느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서 갑자기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는 주님께 속하세요. 조용하지만, 심히하지만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음성을 들었고 우리말 성서는 내 말을 순종하였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보이십니다. 내 음성을 들었고 내 권고를 my charge 내 권고를 들었고 내 계명을 지켰고 내 윤례를 지켰고 내 법도 내 법을 지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여 이삭에게 이것 지켰다 말씀하셨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던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격 자체가 이사야 41장에 하나님의 벗됨이라고 한다면 늘 이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음성, 살아있는 그의 근고하심, 살아있는 그의 맹하심, 살아있는 그의 오늘의 나의 삶을 이끄시는 오늘 길, 그의 윤례입니다. 오늘 내가 지켜야 될 그의 법. 그거 없으면 우리는 길 잃은 양이죠. 방황하는 삶이죠. 왜 그 말을 이삭에게 합니까? 너도 그렇게 살란 뜻입니다. 왜 그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속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란 뜻입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그날 심판은 없어야죠. 이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짤막한 말은 얼마나 신실하게 함께 살아주실까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음성이 없어 오늘 살아왔나요? 여러분 불행합니다. 주의 음성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오늘날 했는데 그 정확한 말은 today,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의 음성이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오늘도 그의 권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정돈되며 값지며 설기로우며 확신에 차며 안되지 그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분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세미하게 임하는 것 틀림없어요. 누가 보면 17장에 그야말로 누가 보면 17장에 제자씨 같은 세미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해 옵니다. 그러나 정성껏 분별하면 로마서 12장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겁니다. 도바심하는 겁니다. 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산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두어진 민감한 마음으로 주님과 나의 사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분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볼 일들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명은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구하여서 세 번째 이 사명이 있는 길을, 오늘 나의 사명이 있는 길을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여러분이 주님 주신 사명이 없나요? 여러분의 부모를 향한 여러분이 주시는 사명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껴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허튼 말을 하는데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중심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가슴 칠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교회 자랑은 하지 마라, 주님을 자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적인 어떤 지혜롭고 재주 있는 사람 그 육 자랑하지 말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근데 오늘도 주님 모시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자랑할 것 못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니까요. 그래서 세상이나 성도들 간에 사람 자랑할 것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자랑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9장 말씀처럼 오늘 너무 찌들어들고 너무 참 움츠러들고 이러기에 오늘도 주님 모시고 바라보면서 활기 있게 살아보자는 뜻으로 한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중심을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날, 물론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강원도에 있습니다. 지금도 산 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각자가 챙겨간 구입해간 성경책이 7,500권일 겁니다. 그 신약 성경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아주 보기가 괜찮은 참 좋아 보이는 성경책입니다. 7,500권입니다. 한 3주 전쯤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천 권의 성경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한 달 내에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전달된 성경책 신구약이 만 권 넘습니다. 이거 전도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 보면 어지럽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약 성경만 줘도 그건 정말 조심스러운 선물입니다. 근데 이거 각자가 사서 내가 내 주님 알아보기에 가까운 마음으로 필요 한번 사라고 한 겁니다. 성경을 출판하시는 장로님께서 요새 출판할 길이 없대요.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잘 안 산대요. 그 진실 땐 그 말이 들려올 때 마음이 안 아픕니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마 오늘 밤에 지금 우리 기도에 참여하실 것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경상남도 어느 노예에 속해 있는데 경상북도에 있는 어느 노예하고 서로 같이 함께 만남의 시간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면 목회자 되신 분이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가방을 들고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더랍니다. 가방이 필요 없었을까요? 같이 만났는데 조그만 말씀을 나눌 시간 없었을까요? 그건 다 스마트폰 안에 있다는 거죠. 저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서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먹이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성서가 대단히 귀해 보이니 성서가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서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도 성서가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요? 반가워 보이는지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저는 성경책을 마구잡이로 읽어대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성경이 귀하게 보인다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주님께서 속삭여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만나 주시는 빛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적은 은혜라고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 못하지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냥 성경을 마구잡이로 읽어댄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꾸작꾸작 씹어야 성경이 되나요? 아니죠. 주님 가까이는 이 밤처럼 예수님 앙망하며 그 사랑에 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끄시는 마음이 있으면 성서가 그립습니다. 조용히 읽다 보면 영혼에 큰 축복이 됩니다. 저는 40년 넘게 섬긴 교회에 성서는 이렇게 읽거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둘 중에 한 가지는 선택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성서를 읽을 때 저한테 물어온 사람이 없었겠나요? 제 대답 잘 아니에요. 설명시 돌아가고 말아요. 그 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면 좋겠어요. 주님과 넉넉한 사귐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좋으시다면 여러분이 정해놓고 보시는 성서 있다면 그대로 읽어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운 사귐을 갖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잡혀오는 마치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을 펼쳐서 찾으시듯이 내 마음에 찾고 싶은 성서가 있다면 주님께 귀 기울이면서 그거 찾아요. 그리고 묵상해요.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죠. 주님이 가까우시다면 말입니다. 저는 몸된 교회 성도님들이 성서를 받아들고 많이 기뻤던 소식을 전해 듣고 제 마음도 기뻤습니다. 그게 가치 없는 것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귀하다 보면 성서는 귀하게 보입니다. 이번에 강원도 올라올 때에 저는 새 성경책 여러 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부족해서 부탁을 해서 성경 더 택배로 붙여달라 해서 택배로 와서 그것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제 봐도 큰 기쁨입니다. 언제 봐도 정말 좋습니다. TV를 많이 보고 좋아한 분이 있으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성서를 가까이 지하고 이야기 좀 해봐요.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그거 많고 봐도요, 다음날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천국 이슬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인용하면 뱀의 낯에 이끌려가다 보면 그 뱀의 낯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겨울철이고 초봄이어서 뱀도 없는데 무슨 뱀의 낯이 있겠어요? 그러나 계시록 12장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 뱀이 그 사단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모래가 정말 모래입니까? 사람입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거죠. 얼마든지 뱀에 낮춘 성도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거기 휘말려 가면 그렇죠. 성도는 계시록 12장에 뱀에 낮춘을 피하여! 피하여! 꼭 필요한 소식이 있어서 보는 거 그 나쁜 일 아니에요. 꼭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살펴보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얼굴을 들이받고 여기 있는 시간 거의 한두 시간밖에 없는데 그걸 거기에 보낸다. 멍청이에요. 멍청이. 말 안 돼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시간 많이 보고 주님 앞에 가지는 시간 없으면 사표 내요. 내가 사표 내고 이제 당신들 사표 낼 사람 아니겠지만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성김을 내요. 말 안 되죠. 만약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별로 없고 그 앞에서 마치 꼭 뭘 하는 것처럼 시간을 한두 시간째 보내가거든 양 성도 이름은 사표를 내요. 그게 무슨 성도요? 그거 가짜지, 가짜. 그러니 성경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 기도원이 텅텅 비는 거죠. 이거 내리입니까? 그러면요,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거 아니에요. 변명을 하지 말아요. 거기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애기가 제대로 됐으면 바깥에서 어려웠더라도 엄마 품에 와서 기대하죠. 우리는 주님 품에 와서 기대하죠. 주님 앞에 내 발 내놔야죠. 저는 오늘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준비한 책, 글쎄요, 이 참된 길이란 책을 새로 찍어왔는데 글쎄 사정이 돼서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요. 3천 권밖에 못 찍었는데 오늘 3천건 다 나갔고 주문이 남은 것이 3천건이 돼요. 그 6천건이 나가는 거죠. 아마도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곧 찍어야 되죠. 우리가 오래전에 출간했던 아주 오래전에 출간했던 조그만 빈들푸는 글이 조그만 책인데 참 전도하기에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찍자고 7천건 찍자고 했는데 사정이 돼서 한꺼번에 7천건은 못 찍는가 봐요. 그럼 한 두 번 걸려서라도 찍어야죠. 이 3월 달 내로 가능하면 나중 것은 혹시나 사흘을 걸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찍어서 전달해 보기 원해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속을 태워가며 오늘 뭐 길이 없네 뭐 코로나 때문에 막혔니 그런 다다지 말아요. 지금도 길은 분명히 열려 있어요. 보좌의 주님은 역사하려고 그리고 계세요.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런 게 나을 수 있어요. 내 조국 위하여서 오늘도 거친 파도는 불어 내리놓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해달라고 정말 살려달라고 우리가 누굴 보고 구할 수 있겠어요. 난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정답은 알아요. 정답은 안다고요. 정답은 보좌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무짓는 것 어떤 일 아니에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를 못 해요? 영혼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기도는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메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좋은 길을 택해갔던 그 조카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주님께 속해 있는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건져주었고 그 한 번만 아니라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다고 하니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45명, 40명 이거 그냥 장난할 산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정말 마음 먹고 보는 마음인 겁니다. 10명까지 그 마음 아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은 건져주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애끓는 마음속에 가져보면서 이런 길이지만 주어진 길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 돼서 직접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보든 내 친구 내가 왜 못 만나요? 내 부모 내가 개인적으로 왜 못 만나요? 우리 영혼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다 보니 그 모양이죠. 내 인생 남은 길로 어떻게 살까? 그거나 준비하고. 아, 참,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급박한데, 오늘이 그런 날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에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딴전만 키우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독수리의 날개처럼 독수리처럼 준비됐는데 지금 과정상 조금 살필 것이 있어서 이건 머지않아 곧 이제 번역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곧 되어 나올 겁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이런 일들이 축복 속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밤에 참여해서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 전도하기에 필요한 책이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토르기로 부탁해 본다면 나몰라라 하지는 아니하실 것 같아요. 그냥 교회당 예배당에 쌓아놓기 위한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것까지 감당할 만한 여유는 없어요. 그런데 꼭 필요해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탁이 온다면 몇 건씩 적은 숫자로 부탁이 온다면 아마 정성껏 챙겨서 마음을 써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책은 버리기 위한 것 전혀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할 일도 있고요. 섬겨볼 일도 있고요. 기도할 일도 있고요. 우리가 제한되게 사는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의 걸음이 여러분 강구함과 더불어 이런 애끓는만 돼야 역사가 될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그도 참여하겠다고 등록하신 분이 2,926명이라는데요. 이 밤에 이 적지 않은 무리들이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옷 입고 아니 예수님께 온 마음으로 속하여서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간다면 여러분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냥 몇 마디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그 여러분 기도가 오래가지 못해요. 주님을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는 줄기차요. 엘리야의 기도 못지않아요. 내 하나님 은총을 끌어당겨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우리 조국에 정말 오늘의 현실을 지켜보는 바른 마음이라면 필요하지 않나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주변에서 어둠과 죄악 가운데 휘말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영혼들 생각하면 그냥 싸다 이런 말하고 말아야 되나요? 마지막 걸음인데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긍휼에게 주신 마음 따라 본다면 비록 그들이 그러한 성과는 구별된 속되고 가정되고 거짓된 삶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의 현실이 어렵다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거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구해볼 수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교회가 다시금 활기차고 주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가기를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해 볼만해요. 기도해 볼만해요. 이 밤에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우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이 다 알듯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 야고보 소장 말씀을 잘 알아차릴 거예요. 근데 어찌 의인이 내가 될 수 있으며 내가 그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간구할 수 있을까? 엘리야가 뭐 좋은 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좋은 삶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이 임해 왔을 때 그 주님의 뜻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길로 이끌어갈 때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고요. 대단한 기도죠. 이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때는 그걸 위한 기도가 갈멜 산에서 얼마나 절박하든지 자기 위한 기도하는 거 봤나요? 엘리야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명료한 말씀이 기록된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이고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만 외우지 말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서의 내용은 내가 지하 가운데 사는 못된 나는 벗어버리고 주님께 속하여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이런 가까운 관계 속에서 순종하여 산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의인된 생활이고 언제나 주님이 허락해 주신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단 말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알아가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가 나에게 속해서는 절대 어려운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 나를 십자가로 벗어버리고 주님께 속하다 보니 이 마음이 생긴다. 난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주신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끄심을 나의 귀한 것으로 알고 내가 순종해 간다. 그렇게 살면 다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고 그 의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향해야죠.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일꾼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아주 격한 말을 사용했는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 속게 살자는 뜻입니다. 주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다가서자는 뜻입니다.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그냥 사탕 발림처럼 넘어갈까봐 강하게 말한 겁니다. 제가 그런 강한 말은 잘 쓰는 편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죠. 저는 지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오늘 저녁에 제가 짤막하게 하고 싶은 그 얘기를 조금 이어보려고 생각해요. 물론 11시 40분부터는 말씀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할 귀중한 말 여러분 조용히 생각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시독하며 울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윗이 꼭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나요? 그는 놀라운 값진 삶을 살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기는 자였고 경건된 자였고 그룹한 자였고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엉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구할 것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게 정결한 물 주시옵소서. 내게 의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만 역사해 주셨던 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끊임없는 그 손길이 늘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주님이 주셨던 차원하는 심령 그걸 주옵소서. 여기서 말한 여섯 가지는 다윗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추구하여 올라가서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다스림 받을 때는 늘 영원 속에 있었던 거예요. 왕위에 있다 보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긴 세월 살다 보니 느슨해진 거예요. 태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새로이 오르지 않았고 보좌의 주님이 내게 임하시는 그 은혜, 그 맑은 물, 그 성령의 이끄심, 그 의의 영,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임해왔던 그 하나님, 내 영혼에도 구원이 되고 내 생활 속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서운하는 마음으로 내게 사랑으로 감동하여 주셨던 그 가까운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치면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고요. 저질러도 생생밖에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양심도 아니고 착한 마음도 아니고 저지를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보면 가슴을 치고 싶고 찍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그 왜 그랬어요? 은혜, 주님께 속한 그 은혜를 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 때에 아기 예수님이 늘 그 집에 생생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요셉과 마리아의 생활 속에 늘 가까웠나요? 사실이죠. 근데 나사렛 동네에 살 때에 하루 종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찾는 애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왜 그래요? 주님 모시고 살기가 힘들었나요? 12살 먹는 예수님이 지 맘대로 아무나 쫓아다니는 분이셨어요? 왜 그래요? 그 요셉과 마리아도 늘 살다 보니 관심이 둔화여진 거예요. 헤어져도 아기 예수님은 없어도 요셉과 마리아는 한 곳에 같이 있더라고요. 전날에는 요셉과는 헤어져도 아기 예수님은 내가 품는다고 했던 그 마리아. 마리아하고는 헤어져도 하나님은 모신 마음을 갖겠다고 하는 그 요셉이 뭔가는 바뀌어진 겁니다. 생활 속에 주저앉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중히 여기는 그 마음,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 다스림 받는 것 중히 여기는 그 마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9시 40분부터서 10시까지 듣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좀 들은 줄 압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정말 귀한 것은 출애굽기 12장의 이 내용을 정말 귀하게 간직했더라면 그들이 길에서 놀라는 일이나 그들이 길에서 애굽을 돌아보는 얘기나 우상 숭배를 하는 얘기나 대적들 앞에서 쫓겨가는 얘기나 그가 생활에 당하는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방황하는 모습은 없다고 말이에요. 여유있게 넉넉하게 그런 거 다 이겨가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내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고자 하는 주님 모신 마음이 긴다고 말이에요. 우린 오늘 어쩌나요? 출애굽기에는 10번째 재앙을 날이는 날 그들이 나왔어요. 그 9가지 재앙이 뭘 필요해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냥 바로 딱 하면 될 텐데. 첫 번째, 피지향. 두 번째, 개구리지향. 세 번째, 이지향. 네 번째, 파리지향. 다섯 번째, 생축의 죽음. 여섯 번째, 종기지향. 일곱 번째, 우박지향. 여덟 번째, 개구리, 메뚜기지향. 아홉 번째, 허감지향.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그거 다 대답하는 것 하나님 아시면서요. 그건 열 번째 지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관계가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의 죽음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전적 그가 나의 삶이 되어감으로, 이 놀라운 사실에 깊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 두는 것이 좀 그러나요? 그러면 우리 생활 뒤죽박죽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는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생활이 온전할 수 있음을 말씀하세요.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라고도 하지 않아요. 해도 너무하죠. 이 예수님을 알므로. 그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덟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의지하는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요. 오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요. 그 다음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알므로, 나의 지식으로 알므로 우리가 모자라지 않는 참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주님을 내 생활에 다스려 주시는 절제하는 주님으로 알아갈 때에 우리 생활이 아름답죠. 그 다음 인내, 주님 모시고 살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인내하는 거요. 그 다음 경건, 주님 모시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생활이 경건한 거요. 그 다음 형제 우애, 그 다음 사랑, 여덟 가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이렇게 동행하면서 알아갈 때에 우리가 실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대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것이 애녹만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여기는 환난 가운데 건져준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건져주시겠죠.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귀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왜 다윗이 그랬는가? 다윗은 시편 32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거기는 그 죄가 사함을 얻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죄로 인정되지 않는 자, 복 있는 자라 말했어요. 그 누굴까요? 출애굽기의 어린 양의 피로 일한 것과 꼭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음으로죠. 예수님 나 때문에 담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시편 32편에 다윗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 죄를 범했다 그 말이죠. 근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었어요. 주께서 여름 가물에 마름처럼 나를 짓누름으로 내 속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시편 32편에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왜 내가 넘어졌을까? 왜 내가 그 용서받은, 구속받은 하나님 은혜는 정확히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못 살았을까? 하나님 왜 그럴까요? 다윗이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많이 더듬어 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용서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뒤틀거리고 우리가 쓰러지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유가 왜 그래요? 주님, 전 안 돼요. 전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다가왔더라면 처음부터 은혜 주셨을 거예요. 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곳에 기록된 곳만 14곳이에요. 그곳에서 왔던 분들이, 그곳에서 왔던 분들은 많은 것 못 듣고요. 돌이켜서 예수님이 내 구주란 것 알고요.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두 가지는 가지고 가요. 제 사함받은 기쁜 마음과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못 배운 이들이 가도 설 수 있을까? 전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뒷날 동안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은 있지요. 그런데 속에 그 무엇이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 회개하여 그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세례받는 것은 내 주님께 속하는 거다. 나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절실한 마음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영으로 이끄시는 것 알아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 못 되어 다 가도 그 간절한 절실함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주님께 속한다는 것 알 것 같고요. 저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어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 말 듣고 세례받고서는 헤어졌지 않아요. 그 될까요? 많이 추구한 그였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둔다면 신앙생활 돼요. 빌립보 지역에서의 루디아 주머니나 빌립보 간수가 될까요? 돼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마음으로 가졌던 루디아 주머니 전혀 잠들었다가 전혀 진정한 것에 대해서 참기를 들었던 그 내용 깊은 마음으로 그곳에 다가오면 예수님은 만나주세요. 중요기는 마음, 중요기는 마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인 줄 압니다. 귀하신 여러분, 요한 1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거한 자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부름에도 어둠 가운데 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 1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몇 가지 찾아볼 것이 있어요. 그 진실된 마음이면 뭐예요?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는 참마음인 사람은 죄인된 마음으로 그의 아들 예수의 피를 요구할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고 있다.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요. 1장 7절이 그러고 1장 9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 같습니다. 애기가 놀이터에 놀다가 집을 뛰어들어와서 아빠를 붙들고 말합니다. 아빠 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뭔데? 아빠가 나보고 공부하고 집에서 했는데 내가 그렇게 있었으면 오늘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내가 놀고 싶어서 놀이터에 가서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가 얼음을 얼굴에 상처가 있고 얼음을 겪었어요. 부모들하고 다 몰려올 텐데 큰일 났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알았다. 이 다음은 그러지 않겠지. 예, 틀림없어요. 알았다. 다음에 애기 그 두들겨 맞은 애기하고 부모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쪽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애가 그랬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담당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미안합니다. 애가 할 말을 전부 다 담당해 주시는 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회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애가 근데 다음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음날 되면 또 놀러 가고 싶단 말이야. 다음날 되면 또 밤에 앉아있기는 싫단 말이야. 여러분, 그걸 잡아놓는 게 뭡니까? 요한 1서 2장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제대로 된다는데 그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가 안 돼요. 자꾸 객길로 갈라야 해요. 근데 그 자는 자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예요. 주님 안에 가는 자는 그의 명령 속에 살기가 참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돼요. 요한 1서 2장, 3장, 4장, 5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되면 신앙생활 돼요. 그 주님 안에 있다 보니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 지키고 싶고 주님의 주시는 빛 가운데 살다 보니 내가 바깥에 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알 것 같고 내가 참으로 주님 주시는 길은 무엇이므로 내가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저녁에 돌아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좋다고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28절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살다 보니 당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살아요. 강하게 살아요. 능하게 살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공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러해요. 정말 그러하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 피 없이는 안 돼요. 진실된 내 마음으로 볼 때는 그래요. 진실된 내 마음으로는 그 피가 큰 증거되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확신이에요. 보증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을 드려야겠죠. 뜻깊은 기도 시간 좀 하시다가 또 11시 40분부터서 우리가 새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뜨거웠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땅 위에 올라서
우리는 홀로 스스로 살기에 너무 익숙한 자들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활보다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주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사사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전쟁이 일났으니 그래도 싸워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의무감으로 나온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평온한 마음은 없고 두려운 사람 물러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아주 쉽게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 명을 합한 자라 생각지는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8장 말씀을 보다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쫓겨가는 저 미디안과 싸움을 해서 두 방벽을 사로잡게 했습니다. 싸우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다스림 받는 에브라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버릇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입다가 사사로 있을 시대에 그들이 또 싸움을 일으켜서 입다와의 전쟁 가운데 피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갈 때에 어느 단어 한마디를 구사해 보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이 판명되어서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긍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스림 받는 생활은 아닌 줄 압니다.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속에 내 좋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내가 한다면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신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전쟁할 수 있는 마음, 그러나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한다면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의 백성은 아닙니다. 사울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 않을까요? 금식도 하고 맹세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내 좋은 대로 해버렸지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도 기다리고 그래서 저 사무엘상 15장 말씀처럼 주님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주의 명령을 이루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라도 자기 속에 내 좋은 대로 행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만 정말 왕이 없는 겁니까? 왕을 나의 왕처럼 가까이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번에 잠깐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왕을 시편 24편은 죄 문제와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신다면 죄악에 잠길 자는 아니죠.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한다면 죄 가운데 잠길 자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이 문제까지는 바르게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치 않는다. 시편 24편의 이 네 가지는 제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 왕, 내 왕. 만약에 사사기에서 주님을 내 왕처럼 모신 이는 기도원 300용사는 틀림없습니다. 스스로 살라하지 않습니다. 그의 은혜 이슬에 젖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는 세상이 없다면 젖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염려도 두려움도 세상의 속됨도 젖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주님 마음을 더듬어 본 이들이었습니다. 마신다기보다는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덤벙대며 걷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주님과 나 사이에 참 좋은 사귐 속에서 밝은 빛, 내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근신하면서 걷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왕으로 모신 자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둠과 지하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왕이란 말과 더불어 그냥 큰 능력, 그냥 전쟁만 이기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 내 왕이시단 말은 나를 지하 가운데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 속에 내 좋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과 연합하며 저 이사야 56장의 안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겪는 그런 안식일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마음을 평안케 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평온해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의 연합을 귀여기고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은 주님께 묶어져서 그의 종이 되고 그의 기뻐하심을 선택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할 줄 아는 오늘도 주님 부르심의 길에 서서 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가 진정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신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란 말을 가볍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 가장 손해보는 일, 참으로 죽음으로 가기 쉬운 그 길에서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라고 하시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 왕으로 서주신 겁니다. 아니, 그 왕이신 주님께서 내 왕이 안 되어주실 때가 있나요? 내 왕으로 역사하지 아니할 때가 있나요? 다시 돌아와서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했더라. 이사야 56장은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6장도 로마서 8장도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빛을 주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주님의 생명을 귀여겨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이 있지만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마음 깊이 있게 더듬어 보는 것 정말 귀중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라. 오늘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산다면 주님을 왕으로 모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해서 산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위하여 애굽에서 산다면 왕으로 모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생명, 여러분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을 평온케 해드리고 그 생명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죄와는 거리가 멀 겁니다. 이방인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할 겁니다. 각가지 어려움 속에 짓눌리지 아니할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광이 왕이 되어주시는 영광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